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왕이 된 다음에 거행했던 일천 번제에 대한 말씀과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번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역사에 대한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역사인데, 참 좋은 역사인데, 좋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두 가지 솔로몬의 일생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점들을 여기에 기록해 두고 있는데, 첫째는 솔로몬이 애굽의 사람, 애굽 여인을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부인으로 맞이했다라는 내용이 3장 초반에 등장하고, 둘째 부분에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에 사지 않고 일천 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불가피한 일이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두고 솔로몬의 일생 통치에 큰 장애로 등장했던 두 가지 요소가 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일생 동안 계속된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말년에 가면 솔로몬이 크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지 않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했다라는 것도 결국 후에 가면 솔로몬이 이교적인 요소들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시험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점을 솔로몬의 출발부터 열왕기상의 기자는 지적을 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는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혹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일천 날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자면 솔로몬이 번제를 한 3년 이상 드렸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천 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보아야 더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일천 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드렸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치의 예배를 드렸다, 최고의 헌신을 했다, 최고의 예물을 바쳤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10의 3승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 해석 방법이 10도 만수이고 3도 거룩한 숫자이고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1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최고의 헌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헌신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집권 초기에 드리는 솔로몬을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또 그런 솔로몬의 행위를 가리켜서 그 앞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산당에서 분향했다라는 말을 사족처럼 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다윗처럼 살고자 했던 그의 순전한 신앙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천 번제를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께 이 큰 영광된 자리를 받았습니다만 잘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도 어리고 철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백성들의 세세한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듣고 잘 분별해서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백성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네 마음을 구하니 참 좋다 하시면서 그에게 그 지혜와 함께 세상에서 영광과 부귀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출발 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자기 영광이나 자기 이익을 따라 구하지 않고 세상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적극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면 상가지 당부를 멈추지 않으시는데 어떤 당부를 하시는 건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터인데 듣는 마음도 주시고 지혜로운 분별력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에 조심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 말씀과 법도대로 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주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 은혜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영광으로 삼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당부를 하십니다. 이 당부를 아버지 다윗도 죽기 직전에 이 솔로몬에게 2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법도 떠나지 말아라. 이런 당부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똑같은 당부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꿈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평생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쓰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첫 번 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어려서 너무나 잘 많이 들은 말씀이죠. 두 창기가 아들 낳아서 키우다가 밤에 잠을 잘못 자서 아들을 눌려 죽게 됐는데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 품에 두고 산 아이를 내가 가져와서 내 아들이다라고 고집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판결하기를 칼을 가져다가 두 아이 그 아이를 나누어서 두 여자에 똑같이 나누어 줘라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저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가짜 엄마는 죽여서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을 했을 때 솔로몬의 진짜 엄마가 살리라는 이 엄마다 하고 판결했다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내용입니다. 이 재판 내용은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의 그 기준 내지는 재판의 정신 이런 것들을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실 게임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이 진실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부패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거짓이 등장하고 욕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시기심이 나타납니다. 자기 아이를 그렇게 죽게 했던 아이 엄마가 남의 아이를 내 아이로 가지고 싶은 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한 엄마의 거짓말도 보게 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도 보게 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된 것에 대한 시기심도 보게 됩니다. 어쩜 우리 마음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수많은 불협함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고 나와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거짓과 욕심과 시기심과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멀리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그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거짓이나 시기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내 마음에 항상 그 소요가 내 마음에 소요가 생기고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출렁거리고 그렇게 되면 사태가 올바르게 분별되지도 않고 또 고요하고 평화롭게 세상을 살아갈 방법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을 해치게 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삶에 장애를 주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스스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을 스스로 내가 막아버린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거짓이나 욕심이나 시기심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갈 그런 신앙의 자세를 날마다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도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진실이 뭔가를 구별해내지 않습니까? 그 진실이 뭔가를 구별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실을 규명한다 했을 때 분명한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논리성이 필요하고 막 내가 내 것이라 고집한다고 내 것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논리를 세밀하게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또 있어야 진리로 인증될 수가 있겠죠. 막 어거지를 거짓 피운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나와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런가 하면 합당한 논리성을 늘 소유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실적인가라는 실제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이 적응력에 대해서도 늘 생각해야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해 보시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늘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을 분별해 낼 줄 알고 그 올바른 터전 위에서 인생을 살아갈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쪽으로는 시기나 욕심이나 거짓이나 이런 마음들을 배제해내고 한쪽은 하나님 앞에 예리한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셔서 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가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